오늘 제가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할게요. 4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네. 영국의 아주 오래전인데요. 50년대 영국의 유명한 이 스탠드업 코미디언 중에 맥크리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를 추종하는 팬들이 아주 굉장히 많았고 얼마나 호소력이 있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 맥크리디가 입을 열면 사람들이 울었고 그가 입을 열면 사람들이 웃었답니다. 너무 강한 전달력과 호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는 이 맥크리디의 인기를 부러워하던 한 목사가 이 맥크리디를 찾아갔대요. 그리고는 진지하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람 앞에서 사실이 아닌 꾸며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는 항상 진리와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는 열광하고 내 말에는 시큰둥한 이유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맥클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나는 사실이 아닌 꾸며낸 이야기를 사실처럼 말하고 목사님은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시큰둥하게 말하기 때문에 아마도 교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을 전달한 사람이 사실처럼 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바로 현대인들의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를 믿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취향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현대인들은 그것이 사실인가 보다 그것이 사실처럼 들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한 뉴스보다는 귀에 솔깃한 뉴스를 먼저 들으려고 하죠. 그래서 내게 관심을 끌만한 그러한 그 이 제목으로 글을 붙이면 소위 낚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기사는 일단은 우선은 읽어보게 되는 것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일단 한번 읽고 나면 왠지 그게 내가 원하던 메시지이고 원하던 뉴스일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자꾸 전하고 싶은 그러한 충동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바로 가르치는 설교보다는 그냥 듣기에 좋고 마음에 와 닿는 설교를 현대인들이 더 선호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거고 누가 맞는가 하는 건 어차피 모르는 거라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맞는가 하는 것보다 누구의 말이 내게 더 감동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설교자들, 현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좋은 설교자는 말씀을 얼마나 바르게 가르치는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설교를 하는가에 의해서 그 사람이 좋은 설교자인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현대 사회에서 유능한 세일즈맨은 자기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물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그 물건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물건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 평가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샴푸 광고를 보면 광고 회사는 아주 머릿결이 기가 막히게 좋은 광고 모델을 이제 그 모델로 고용을 해서 그래서 만들죠. 그런데 그 모델을 이용하는데 모델이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기름이 잘자 흐르는 머리를 한번 이렇게 쫙 한번 흔들면 그러면 그걸 보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저 샴푸 사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 모델이 그 샴푸를 써서 그 머리가 그렇게 좋아졌는가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직도 그 모델은 정말로 그 샴푸를 쓰는가 하는 것도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샴푸 모델이 모양이 그 샴푸 모델이 하는 그 이 제스처나 이런 모습들이 내게 얼마나 구매 충동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매 충동을 일으키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그는 성공한 훌륭한 세일즈맨이고 그리고 아주 잘 선택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 모델은 샴푸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샴푸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구매자들에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델의 역할은 샴푸를 사용해서 그 효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구매 충동을 느낄 만큼 매력적으로 보이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광고 모델은 결국은 자기가 광고하고 있는 모델 그 상품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저는 이런 홈쇼핑 그 채널을 별로 거의 뭐 보지 않는 편인데 아주 오래전에 한번 우연히 그냥 그 홈쇼핑 채널을 봤는데 마침 그때 이 포러블 �acuum cleaner를 팔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포러블 vacuum cleaner가 아주 굉장히 예쁘게 생기기도 했지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쭉 빨아들이는데요. 뭐 종이도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클립도 빨아들이고 뭐 그러는 거예요. 야 저거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상 정리하고 책상에 키보드를 빨아들이고 청소하는데 이게 너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단돈 10불이에요. 그래서 그건 너무 싸기도 하고 너무 예쁘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냥 구입을 했습니다. 마침 제 집에 도착을 했는데 아주 잘 포장이 되어 있어요. 조그만 종이 한 장도 못 받아들여요. 완전히 저는 속은 겁니다. 아무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서 그 당시에 중학생이었던 제 아들 생일선물로 제가 줬습니다. 광고 모델로 하여금 광고하는 그 상품을 사도록 하고 자신은 그 광고 상품을 사지 않거나 아니면 사고 난 다음에 그게 전혀 작동하지 않아서 속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경우에도 광고 모델이나 아니면 그것을 판 사람, 다시 말하면 거기에 호스트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게를 만든 사람, 그 물건을 만든 회사는 뭐라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을 호스트한 사람에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속은 사람이 잘못인 겁니다. 그렇다면 전도나 설교는 어떨까요? 좋은 전도자 그리고 좋은 설교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전하는 것을 믿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전도자가 진리를 다루고 있다면 설교자가 진리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면 그가 얼마나 설득력 있고 그리고 얼마나 호소력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 만큼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가 진리를 말할 때는 그것이 더할 수 없이 중요한 일이 되겠지만 그가 만일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고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호도하고 그리고 사망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집 팔고 땅 팔고 가진 거 다 팔고 교회에 모여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자고 했던 그 다미선교회 이장림 씨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이장림 씨가 주님이 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하실 테니까 이제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정리하라고 해서 집 팔고 땅 팔아서 사람들이 교회에다 헌금을 한 그때 이장림 씨는 당시에 고가의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집을 샀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그 엄청난 호소력,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들, 사람을 지극히 비이성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심리적인 그러한 그 종교적인 심리가 인간에게 있음은 알고 있지만, 집도 팔게 만들고 그리고 땅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이 이장림 씨의 호소력과 설득력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대단한 것이겠다 싶어요. 대동강 물을 팔았던 봉이 김선달의 못지않은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럴 마음도 저는 없지만,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집 팔고 땅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게 할 능력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교제한 바에는 김 목사님도 없어요. 아, 그거 못해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그렇게 설득해서 그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게 하고 교회 건축하게 할 만한 그런 능력은 없을 것 같아요. 탁월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호소력과 그리고 또한 전달력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결코 좋은 설교자나 아니면 좋은 전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실로 믿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억지로 믿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기꾼인 겁니다. 뭐 그렇게 사기꾼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는 그 자신은 확실하게 믿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유도해서 목회를 잘하고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사람을 미국에서는 보통 테크노 패스터라고 부릅니다. 아마 굳이 번역을 하자면 목회 기술자 정도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움직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은 아니고, 생명에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제가 믿기에는 사실성과 진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사실성이란 그게 과연 진리인가 하는 것이고, 진실성이란 그가 정말로 자기가 믿는 걸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두 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저는 사마리아 여인이 죄인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섯 번을 이혼했으며 죄인 취급을 받는 것은 당연한 사회이기는 했지만, 엄밀히 그가 다섯 번을 이혼했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을 받았던 것은 그것이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적 정황을 볼 때 여인들의 경우는 거의 모든 경우에 본인이 원해서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이혼을 당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원해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남성들에 의해서 이혼을 다섯 번을 당하면, 그렇게 다섯 번을 당했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처가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았다는 여인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고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하는 그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는 제가 오늘 생략하고 뒷부분의 이야기만 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낯선 유대 남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가 선지자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섯 번 이 남편이 없다는 말을, 남편을 데려오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이 맞다. 내가 다섯 번 이혼을 했다는 걸 말씀하시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고 해서 그 여인의 삶과 과거를 정확하게 맞추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틀림없이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호기심들이 생기죠. 질문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물었던 질문이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이 만일 선지자라면 어느 산에서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그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뜻밖의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예배하는데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이다. 그리고 또한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대답이 여인에게는 마땅하게 원했던 대답은 아닙니다. 그 대답이 마음에 와닿는 굉장히 맞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러니까 그리심산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예루살렘이 맞습니까? 라는 대답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대답을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여인은 말하기를 이 문제는 메시아가 오시면 대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충격적인 발언이죠. 그런데 마침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굉장히 이상하게 여겼지만 아무도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여인도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예수님에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그냥 그 여인은 다시 마을로 돌아가게 되죠. 돌아오는 제자들을 보고 이 여인은 아주 황급하게 갑작스럽게 마을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내내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 있었을 건데 제가 갑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리고 또한 그가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두고 갔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요한은 일부러라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여인에게 물동이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이 여인은 외롭고 힘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뭐 학자들 간의 의견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물을 기를 때에는 여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물을 기르면서 같이 교제를 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같이 그룹으로 오는 것이 일상인데 그런데 이 여인은 대낮에 혼자 물을 길러 왔어요. 사람들을 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그 여인에게 물동이는 그만큼 중요했을 텐데 물동이를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뛰어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너무 놀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마을로 뛰어들어간 건 그 마음의 신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을 내가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가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내가 말한 모든 것이라고 말한 게 뭡니까? 다섯 번 이혼했던 거 아닙니까? 상처입니다. 불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죄책감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싶었고 자기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시키고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 모든 것들 아무와도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 관해서 논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 관해서 말하는 것조차도 불편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평생 사실은 그 과거의 일들 때문에 외로웠고 그리고 사람을 피하면서 살았는데 이 여인이 먼저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만난 사람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내 모든 걸 아는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그가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여인은 요한은 이 여인의 증언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이게 신기해요. 아니 이렇게 말한다고 믿는다면 전도하는 게 세상 쉬운 일이죠. 그렇지, 어떻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다 알아맞힌 사람, 예배관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아주 심오한 말을 한 사람을 만나서 그가 메시아 같다고 말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믿었다는 게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이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의 과거를 알아서 그가 메시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을 뿐인데 그들이 믿었다고 말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믿었단 말입니까? 뭘 믿었다는 말일까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실제로 예수님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이 믿었다고 말하죠?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그 마음에 믿게 될 수 있다는 거, 그건 저는 인정하지만 저는 여기서 그들이 그 여인의 말을 믿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는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마을로 초청하고 이틀 동안 예수님이 거기에 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게 진실하다는 것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말을 믿고 예수님께로 왔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중에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네 거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로 이어서 말하기를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네가 증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남자들이 자존심 상해서 여자가 전도했는데 믿었다는 말하기가 싫어서 너 때문에 믿은 거 아니야, 예수님 말 직접 듣고 믿은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오히려 그들의 경우에서 고백하는 건 나는 내 말이 진실하다고 믿고 예수님께로 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말이 사실이라고 나는 믿었다 라는 그러한 말이라고 보는 게 더 그럴듯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그 마을 사람들을 인도했던 바로 이 여인의 변화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번 이혼한 게 부담스럽고 이혼을 자기가 잘못해서 한 게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그리고 또한 아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 싫어서 아무도 물을 길러오지 않는 대낮에 혼자 물을 길러왔고 사람들과 별로 교제를 하거나 아니면 이 자기의 삶을 같이 나누고 싶지 않았던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외로움을 택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상황을 조금 그 행간을 좀 각색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마을 사람들은요 이 여인의 이런 열정적인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꾸 미움을 받게 되면 그렇게 미움을 받으면서 버겁게 살다 보면 그러면 모든 게 다 귀찮아지는 겁니다. 다 시큰둥해지는 법이죠. 웃음도 잃어버렸고 눈물도 메말랐고 하고 싶은 것도 그리고 관심 있는 일도 이 여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다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흥분함이 역력했습니다. 그동안의 힘든 여정에 사실도 사실이 아닌 것처럼 영혼 없이 말하던 이 여인이 처음으로 그 영혼을 담아서 진실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분 메시아 같아. 진짜 같아. 그리고 그분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하고 그 마치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본 양 들떠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이 이랬던 적은 전에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꾸며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고 정말 특별한 사람이 왔나 보다 생각하고 마을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평소에 편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도 이 여인의 말에서 진실성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사실인지 정말로 메시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께 나아오도록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여인의 진실함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이게 전도자의 모습이고 이게 전도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가 만난 예수, 그 예수와 그 만난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책임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자기가 결국 신자가 된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신자가 된 것은 주님과의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을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한 것, 그것이 그냥 그 여인이 할 수 있었던 일의 전부였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 이 목회를 이제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그 당시 30대 후반이었는데 저에게 그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서 뭘 기대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글쎄요.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변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요. 근데 그때는 제가 잘 몰라서 저는 사람들이 변하기를 바라고 설교하고 사람들이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설교로는 사람 안 변할걸요?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경험하는 바 제 설교의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이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제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변할까? 30년 설교한 저도 안 변하는데 설교 듣는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설교 듣는다고 안 변합니다. 막 그렇게 쉽게 변할 성령이 역사하시면 물론 변합니다. 근데 설교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청년 그 이 수련회 유학생 수련회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디아스포라 수련회지만 코스타에 이제 그 자주 가게 되면 그 당시 청년들이 이제 저에게 물었던 질문이 그겁니다. 목사님 코스타 가면 변합니까? 코스타에서 은혜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까? 그래요. 제가 그 청년들에게 하는 대답은 대답이 안 변할 걸. 코스타 아무리 열 번을 와도 안 변할걸? 그러면 대뜸 묻죠. 그러면 뭐하러 와요? 그래요. 그런데 코스타 뭐하러 와요?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늘 했던 대답이 있다면 그런데 안 올 수 있을까? 제가 오히려 그걸 반문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닙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획기적으로 변화된 사람들도 물론 주변에 가끔씩은 보이죠.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남아있는 여전히 그 죄성과의 싸움은 사라지지를 않아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하죠. 그래서 코스타에 간다고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한다면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이 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감동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아니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이 달라지는가? 기도해도 세상 그렇게 제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럼 뭐하러 기도합니까? 중보기도 뭐하러 해요? 중보기도를 아무리 해도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영혼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중보기도를 왜 합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은혜의 감동 가운데 우리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죠. 설교를 하는 이유도 저는 그래서 제가 설교는 사람을 트랜스폼 시키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은혜를 끊임없이 리마인딩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은혜를 붙들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틀림없이 넘어집니다. 일주일 지나는 동안에 화요일날 넘어지든 수요일날 넘어지든 금요일날 넘어지든 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또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난 다음에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성공할까요? 아니요. 며칠 있으면 또 넘어질걸요. 분명히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일날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설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니까 주님을 놓치면 안 된다고 또 부르짖으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리마인드가 돼서 다시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사람을 그렇게 확 뒤집어 놓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겠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트랜스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두 가지 현상 나타날 겁니다. 첫 번째 현상은 낙심입니다. 좌절이에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1년을 설교하고 10년을 설교해도 안 변하는 교회는 안 변해요. 두 번째 현상이 있다면 교만입니다. 마치 내가 설교해서 변한 것처럼. 그렇죠.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일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한 건 언제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사람 안에 감동을 주시고 사람 안에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만드는 것은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일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성령께서 일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전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만드는 것이죠. 전 전도자의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전도자가 만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거 못할 겁니다. 전도 낙심돼서 못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를 믿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 바를 진실하게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 다음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진실하게 증거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믿고 있는가 하는 것, 그리고 얼마나 진실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본유적으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숙하기를 바라지만 그 성숙함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나면 이제는 나 스스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게 그게 성숙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숙이라는 말 속에도 인간의 힘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자꾸만 성숙해지려고 하는데 성숙하라고 성숙하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숙이 뭔지 아세요? 독립이에요. 하나님, 저 좀 강하게 좀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라는 말입니다. 아니 맨날 무슨 조그만 시험만 와도 흔들리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막 그냥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막 마음이 흔들리고 두렵고 불안해하는 이 한심한 저를 주님께서 좀 강하게 만들어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 시련과 이 고난을 좀 이기고 담대할 수 있는, 아무리 시련이 오더라도 아무리 정말 은행의 잔고가 다 떨어져 나가더라도 그래도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하고 내가 적신으로 왔어 적신으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서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오른발 다 떨어져 나가도 왼 다리 하나 남은 것 가지고 주님 나에게 이 왼 다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감격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지에 이르기를 우리는 원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은 결국은 성숙해진다는 말의 의미는 결국 독립이라는 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정말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요. 저는 웬만한 어려움이나 웬만한 유혹에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저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만 내가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런데 주님, 김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김 목사는 뭘 저렇게 얼굴이 저렇게 사갔네. 왜 저렇게 고난이 많고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뭐가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 김 목사 좀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세요. 저요? 아시잖아요. 전 끄떡없어요. 저는 웬만한 시험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주님 없으면 뭐 저는 주님 그냥 정말 주님의 제자로 저는 살아내는 거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김 목사님 안 됐어요. 우리 장로님 너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이게 성숙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진정한 성숙은 독립이 아니라 철저한 의존이에요. 성숙해지면 질수록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저는 제가 생후 8개월 때 소아마비 장애인이 됐으니까 그 장애인으로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이 강한 욕구는 뭐냐면요, 제가 강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강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강하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이겨낼 수 없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죠. 그리고 강하기 위해서 남들이 하는 운동은 다 한 것 같아요. 다 해보고 남들보다는 같이 친구들이 모여도 제가 제일 소셜했어요. 집에 들어와서는 그냥 울어요. 그래도 친구들을 만나서는 제가 항상 분위기를 주도하고 제가 항상 웃기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혹이라도 제가 우울해 보이면 제 장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까봐 제 약함이 들키는 것 같아서 길을 지나가다가 넘어지면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서 저를 일으켜 주잖아요. 저를 일으켜 주려고 이제 쫓아와서 일으켜 주면 그러면서 어이 어떻게 된 거야? 하고서 내가 일으켜 줄까라고 말하는 게 저는 제일 싫은 거예요. 어차피 저는 약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제 약함이 들켰다는 것 때문에 싫은 거예요. 제가 넘어지고 난 다음에 친구들이 깍깍깍 웃으면서 바보처럼 왜 넘어져? 잘 좀 걸어. 이렇게 말해줄 때가 오히려 고마워요. 쟤도 나를 약하게 보지는 않는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를 저는 20분 동안 걸어다니는 그 학교, 20분 동안 걸어다니는데 큰 길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도 저는 한 번도 큰 길로 간 기억이 없어요. 제가 큰 길로 걸으면 꼭 누군가 와서 가방 들어다 주겠다 했는데 그게 싫었던 거예요. 제 약함이 들킨 것 같아서. 나는 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었을 때 그때 제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제가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4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 다리 고쳐주세요. 저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저 정말 좋은 목사 되겠습니다. 저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다리 좀 고쳐주세요. 이 기도를 4년 동안 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목회 잘할 테니까 절 좀 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였어요. 절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제가 4년 동안 했는데 어느 한 집회를 통해서 그 작은 집회에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고 그때 그 깨달음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그 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주님의 그 원하시는 남들을 강하게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안나 그런 느낌이죠. 남들을 강하게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거야. 너 나 없이 주님께서는 저를 강하게 하셔서 저를 독립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저로 하여금 여전히 약함을 가지고 그 약함 때문에 주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그래서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 하루도 못 살겠다고 주님이 나의 강함이 되신다는 그 고백을 하게 만드셨죠. 지금까지 저에게는 약함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에게는 저의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여기에 감히 설교할 수 있거나 감히 제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제가 온전하거나 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제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저는 진정한 성숙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네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다 이미 살인한 자니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 이미 벌써 간음한 자니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로도 땅으로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도무지 맹세하지 말고 예는 예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하실 수 있나요? 저는 못 삽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아무리 해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말하죠. 주님 전 못합니다. I can't do it. Can you do it? No, I can't do it.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So I did it for you. That's why I died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말씀하시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죠. I died for you. 그리고 주님의 그 다음에 하시는 질문은 So, would you do it for me? 한번 해볼래?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대답이 못하겠다는 말밖에 할 수 없지만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해볼래? 라고 말씀하시면 넘어지는 걸 아는데도 해보고 싶어요. 한번 해볼게요, 주님.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런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게 은혜의 감동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은 오늘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질까요? 그게 안 달라질걸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와, 목사 중에도 저렇게 잘생긴 목사도 있구나. 그거 하나 남을 겁니다. 뭐 그 정도 남고는 다른 거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있을까? I can't do it, but I want to do it. I would. 그 대답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게 진실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실한 의지를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 정말 진실한 거지? 그리고 우리의 대답에 주님 정말로 진실하다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러면 되는 거죠. 저는 신천지가 사입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 성경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그것을 그들이 너무 사실인 것처럼 진실하게 말하는 게 저는 두렵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말의 사실성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들의 진실성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들이 무섭단 말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아닌 것을 마치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사람들이 그 진실성만 인정하면 그러면 한번 들어보겠다는 마음이 생길 테니까 말입니다. 저는 웨스트 신앙 고백이 가장 잘 성경적으로 잘 설명되고 요약된 그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인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개혁주의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저는 또한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이 분명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사실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영혼 없이 말하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 사실에 대한 그 고백이 너무 가볍다는 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고백에 아무런 무게도 없는 참을 수 없을 만큼 가볍게 여겨지는 그 고백들이 오늘날 기독교를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의 마음에 의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은 말의 허구성보다는 오히려 그 말하는 사람의 불성실함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이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너무 허망해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불성실하고 너무 부책임해 보여서 기독교를 비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찬송을 부르는데 도대체 그가 누구이길래 저렇게 진지하게 찬송을 부르는가라고 그렇게 의아해 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며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은 도대체 그러면 그가 누구인가라고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만큼 진실해 보이지 않는, 그냥 무게 없는 말이 되어버렸다는 게 저는 오늘날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꽤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요.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보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늘 기도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말씀을 묵상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항상 교제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한다면 글쎄요, 저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초대교회 교인들보다 현대 교인들이 더 많이 모여요. 성경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아직 신약도 완성되지 않았고 구약은 너무 힘들어서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마땅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힘들게 살아가고, 특별히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가난하고 극심한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많았다면, 예루살렘의 공동체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사실은 어디에 가서 그렇게 자주 모여서 집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보다 지금 교인들이 저는 성경을 더 많이 묵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보다 지금 교인들이 더 기도회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더 많아서, 유튜브 듣자고 얘기하면 뭐 하루에 몇 개라도 설교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모든 게 다 잘 열려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초대교회가 현대교회하고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뭘까? 제가 생각할 때 초대교회가 현대교회하고 다른 점들이 있었다면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크라이시스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위기감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게 초대교회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 말을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많이 간과하지만, 함께 모이고 떡을 뗐지만 외인들의 칭찬을 받았더라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 중에 하나였다는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그 크라이시스를 만들어낸다는 게 이런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한 노예를 붙잡고 노예를 보면, 이 노예는 자기에게 있어서는 소유물이에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 그리고 모욕하면 모욕을 당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자기의 소유도 없고 자기의 권리도 없고 그의 인생은 더할 수 없이 불행한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다 가져서 탐험하고 안일하게 살고 있는 자신이 자기의 소유가 되어서 때리면 맞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면서도 참아야 되는 그 노예보다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훨씬 더 자기가 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렇게 열악해서 때리면 맞아야 되는 그 불쌍한 인생인 노예가 얼굴에 평화가 있어요. 그 어려운 거,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참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해주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많은 걸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릴 수 있고 그 위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에 여유가 있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가 온유함과 그리고 또한 평화로움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무엇이 저들로 하여금 저렇게 다르게 만들지? 하는 크라이시스가, 위기감이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 노예 계급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베드로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게 그 당시 교인들이 할 수 있었던 전도예요. 노예가 주인에게 전도 못합니다. 맞아 죽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게 찾아가서 그 계급사회에서 전도 못합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전도 못해요. 전도 잘못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전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전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뭐가 그렇게 좋니? 너 억울하지 않아? 너 힘들지 않아? 그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얘기하되, 내가 주님 만났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 난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얘기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오늘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아무도 우리를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찾아가서 말리겠다 하는데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도 다르지 않으니까. 현대교회 문제는 교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하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목회 경험에서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그나마 조금 더 나아요. 조금 더 진실하고요. 조금 더 정직하고 나름대로 조금 더 그래도 구제하고 선을 베풀려고 애를 쓰면서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볼 때 기독교가 요즘에 욕을 먹는 이유가 있다면 세상보다 더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르지 않아서 그래요. 그들이 말하는 건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똑같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니까 뭐 여러분들이 썰렁한 그 조크긴 하지만 좀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웃어주시라고 믿고 제가 얘기를 하죠. 1980년대, 70년대 말에 미국이 베트남의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육사람들은 졌다는 말을 싫어하겠지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낙심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위축되고 낙심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좀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1980년대 아메리칸 히로이즘입니다. 그래서 영웅들이 그때 많이 나와요. 그 당시에 나왔던 대표적인 영웅 중에 한 사람이 람보입니다. 그래서 이 람보는 미국은 베트남에서 수모를 당했지만 람보 혼자 가서 다 때려부셔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포로들을 다 데리고 나오죠. 그래서 이 람보는 그 당시에 일종의 힘의 상징이었었어요.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위로를 해주는 힘의 상징이라서 이 람보에 관한 조크들, 그 유머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유머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람보가 친구하고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둘이 짜장면을 먹으러 갔는데 짜장면을 먹다가 단무지가 하나 남았는데 그 마지막 단무지에 두 사람의 젓가락이 동시에 닿은 거예요. 서로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힘으로 하면 람보를 이길 사람이 없죠. 그 친구가 꾀를 냈어요. 람보야, 이거 이러지 말고 우리 서로 힘겨루기 해서 힘센 사람이 먹게 하자. 람보는 힘이라면 자신이 있잖아요. 그래, 그럼 뭐 할까? 그러자 친구가 말하기를 우리 서로 뺨을 있는 힘껏 때려서 울지 않는 사람이 먹기로 하자. 오케이, 해보자. 그리고 친구가 말하는데 내가 먼저 때릴게. 그래요. 뭐 나중에 때리는 사람이 더 유리한 건 아시죠? 람보가 그러자 그랬습니다. 친구가 람보의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그냥 별이 반짝거리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람보니까. 그리고 이제 람보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하고 람보가 그 친구의 뺨을 막 때리려고 하는데 친구가 잠깐! 그래요. 그러더니 이건 너 먹어. 이건 너 먹어.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저씨 여기 단무지 한 그릇만 더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말해놓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고 말해놓고 세상에서 단무지 하나도 뺏기지 않아요. 하나님 외치면서 저거 좀 뺏어달라고 저거 뺏어가려고 한다고 저거 좀 먹게 해달라고 그걸 그냥 귀엽고 내 입에 넣어야 그래야 마치 그게 성공인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그 모습이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며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면서 어쩌면 그렇게 탐욕스럽니? 이 단무지 하나쯤은 줘도 되지 않을까? 한 개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똑같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도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똑같기 때문에 위기감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저들은 뭘 믿길래 저렇지? 저들은 왜 저럴까? 나는 의심이나 아니면 의아심이나 호기심조차도 생기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전도를 하기는 하지만 이미 벌써 전도의 그 의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파악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믿는 것을 진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전도해서 자기 교회 키우려고 하는 일종의 상업적 수단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전도가 안 먹혀요. 결국은 다 자기 교회 오라는 얘기잖아. 그렇게밖에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말이죠. 저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 있죠. 저는 오늘날 교인들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전도할 때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핍박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전도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즉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이야기일까요? 그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뜻일까요? 저는 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영적 분별력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주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그냥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교회를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모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학교를 찾아오셔서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 쫓겨났어요. 제가 그렇게 교회에서 쫓겨난 이유는 목사님 아들을 때렸어요. 목사님 아들이 하도 얄밉게 굴길래 제가 그냥 학교 가는 길에 정말 딱 한 대 때렸어요. 그런데 이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는 학교 가던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데 피를 쳐서 흘리면서 이가 부러진 채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저는 그때 제 몸에 이 소림사에 피가 흐른다는 걸 그때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제가 주먹을 쓰지 않습니다. 주먹 쓰는 사람이 다친다는 걸 그때 저는 알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알았는데 사모님이 너무 놀라서 학교로 찾아오셔서 저에게 자초지종을 물으시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런데 제가 뻑뻑 울면서 걔가 못되게 굴었다고 그러고 절대 잘못됐다는 말은 안 하고 계속 사모님을 더 약을 올리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화가 나서 너 이제 교회 나오지 마 그러신 거죠. 뭐 저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중학교 3학년 내내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교인들은 다 미성년자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아들 때린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원수를 사랑해. 모든 말하는 게 다 거짓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못살게 굴고 그게 다 틀렸다는 걸 말하는 게 마치 제 사명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동생이 저를 처음으로 교회 가자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좋다고 교회 가자고 다른 교회를 가자고 그랬는데 제 동생이 교회 가자 그럴 때마다 제 동생이 어디서 하여튼 가져왔는지 예수님 사진을 하나 받아다가 그걸 그렇게 아끼더라고요. 제 동생이 교회를 가자 그러면 저는 제 그 동생 그 사진 있는 데 가서 그 사진에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사진에다가 침을 뱉으면서 제가 제 동생에게 얘기했어요. 너 한 번만 더 나보고 교회 가자 그러면 이거 그냥 부셔버린다. 나한테 교회 가자 그러지 마.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그때만은 제 동생이 생각하기를 아 저건 돼지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복음을 교회 가자 그랬더니 예수님 사진에 침 뱉고 예수님 사진 부셔버리겠다고 말하니까 저건 돼지다. 그래서 진주를 던지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오늘 제가 없는 겁니다. 제 동생은 틈만 나면 교회 가자는 거예요. 한 번만 가보자. 그렇게 제가 싫어하고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도 제 동생은 포기하지 않았고요. 결국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7월 20일입니다. 그때가 74년 처음 교회를 다시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누가 들을 만한가를 생각해보고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제자도라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누가 돼지인가를 분별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주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다루어서 밟히지 않게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돼지가 누구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돼지가 누군가에 관심을 갖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그 이 탁구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탁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뭐 탁구를 또 잘하기도 해서 그 당시에는 뭐 시합에 나가서 뭐 상도 받고 또 탁구라면 항상 어딘 그 빠지지 않고 이제 탁구를 좋아했었는데 그 탁구를 너무 좋아해서 그 좋아할 때 제가 제일 그 좋아하던 탁구 선수가 유남규라는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를 저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한국에 나가서 수원의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 집사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제가 인사를 하면서 바켓 하나만 달라고 했더니 안 주세요. 제가 그다음부터 이제 안 좋아하긴 했는데 이거 누군가 유남규 선수를 좋아했어요. 근데 실제로 저에게 그런 건 적은 없지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유남규 선수가 제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탁구를 너무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자기가 사용하던 제일 좋아하는 아끼는 탁구 라켓을 저에게 선물로 줬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탁구 라켓을 저에게 선물로 줬어요. 제가 그걸 받고 너무 좋아요.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줬으니까 그리고 저는 탁구를 워낙에 좋아했으니까 그걸 받고 너무 흥분한 거예요. 탁구 라켓을 가지고 막 집에 들어오면서 아이들을 부르고 제 아내를 불러서 여보 여보 이거 뭔지 알아? 이거 유남규 선수가 사용하던 라켓이야.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사. 그런데 이걸 나한테 줬다. 이거 진짜 귀한 거야. 하지만 유남규가 누군지 모르는 제 아내. 그리고 탁구를 좋아하지도 않는 저의 아이들은 그냥 시큰둥하죠. 쏘. 아이, 이게 진짜 좋은 거라니까. 너무 귀한 건데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저는 그것을 그냥 그 리빙룸에 두었어요. 다음날 제가 그 라켓 가지고 파리를 잡아요. 그 다음날 그 라켓으로 못을 박아요. 그리고 그 라켓 가지고 안마를 해요. 그 라켓을 가지고 안마를 하기도 하고 못을 박기도 하고 그것으로 파리를 잡기도 하고 부채질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더니 제 아내가 그 위에다 커피잔을 올려놨어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 이거 유남규 선수가 쓰던 라켓인데 어떻게 여기다가 커피잔을 올려놓는 거야? 당신 도대체가 이 가치도 모르는 돼지 같은 인간들 아니야 이거? 어떻게 이 귀한 그 라켓에다가 감히 커피잔을 올려놓는 거야? 라고 막 제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 아내가 잘못했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까? 당연히 제 잘못입니다. 제가 만일 그 라켓을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그 제 이 서재에 올려놓고 아침에 나가면서 또 빨고 보고 우와 이게 드디어 저녁에 또 들어가서 또 보고 그러면서 그걸 만지고 쓰다듬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제 아내는 그 위에 절대로 커피잔 못 올려놓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 가지고 부채질하는 거 봤고요. 그것 가지고 망치질하는 거 봤고요. 그것 가지고 제가 안마하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커피잔 올려놔도 되는 것인 줄 알았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말씀은 내가 소중하게 여긴다면 소중하게 내가 여겨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게 하라. 그 말. 그래서 이 말은 누가 돼지인가를 식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그만큼 소중히 여긴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복음의 소중한 가치를 내가 인정하며 살아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함부로 못 뺄죠. 그거 함부로 말하지 못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소중하다고 복음은 최고라고 말을 하는데도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을 말하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고 있고 그리고 온갖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또한 잘못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면서도 믿어서 천국 간다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은 저거 다 가짜야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전도의 훈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중요하죠. 유용하죠. 필요하죠.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회복, 전도를 위해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저는 우리의 고백의 진실성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에 책임을 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거 할 수 있냐고 묻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못해요. 넘어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은 Can you?라는 질문이 아니라 Would you?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라는 것 때문에 정말 주님을 높이며 살고 싶습니다. 제가 10번을 넘어지고 100번을 넘어지고 1000번을 넘어져도 나는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며 제자답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백이고 이 고백의 진실성이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전도하는 노하우, 교인들이 더 열심히 해서 사람들을 찾아가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나는 정말 믿는가? 내가 믿는 것이 진실한가? 나는 그 고백이고 그리고 그 고백의 진실성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주신 그 생명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눈앞에 유혹이 올 때마다, 시련이 올 때마다 거기에 흔들리는 마음들이 있지만 그리고 넘어질 때가 허다하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시라는 이 확실한 사실을 나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나 붙들고 살 겁니다. 하는 그렇게 그 붙들고 살려는 그 진실한 모습이 세상에 만일 전달된다면 사람들은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할 거라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벽하고 완전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 넘어진다는 걸 다 알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는 말에 책임을 좀 져야 해요. 진실함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그분이 진리이시며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고백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위축시키고 좌절하게 만드는 현상들이 주변에 많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이 고백을 붙들려는 그 진실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진실함은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를 하는 저도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욕심내지 말자고 교인들에게 말하고 돈에 연연하지 말자고 말하면서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우월해지고 그리고 세상의 그 권력과 힘 때문에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시는 대로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지만 그럼에도 주님 지금 이 시간도 고백에 진실하고 싶습니다. 고백을 붙들고 살아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 잘 알기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는 능력을 물으신다면 우리 중에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그 은혜를 알기에 한번 살아볼래? 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띕니다. 가슴이 띕니다. 주님, 해보고 싶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고백에 진실한 이 교회가 되게 하셔서 진정한 성숙을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철저하게 주를 의지하는 교회인 것을 온 교인들이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